뉴저지 초대교회가 35살이 되었습니다. 시작하여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또 감사를 돌립니다. 35년 전 1985년은 지금과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한국 상황 그때 어땠는가? 그때 짜장면이 85년 경희대 대학생들이 짜장면 값 인하 운동을 벌여서 700원에서 600원으로 내렸다고 합니다. 삼양라면이 120원이었고요. 미국은 그때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었고 이 동부에는 1899년 이후로 1985년 1월 18일부터 22일까지 이 동부가 최고의 추운 겨울이었다고 합니다. 뉴저지의 그때 85년도의 미디언 홈 프라이스 이 중간층의 이 집이 집값이 6만에서 7만 불 정도 됐다고 합니다. 렌트는 250불에서 300불 정도 됐고 돌아가고 싶죠? 그때 집을 사놓을 걸, 그때 땅이라도 사놓을 걸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에 1985년 5월에 뉴저지 초대교회라는 이런 마음을 품은 분들 다섯 가정이 수양관에서 모여서 교회를 개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7월에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8월에 주정부에 정식 교회로 등록을 했습니다. 10월에 일대 목사님 김종영 목사님을 모시고 창립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된 교회가 지금 우리 뉴저지 초대교회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세워집니다. 많은 교회들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시작은 미약한데 나중에 가서 그냥 미약하게 끝나는 교회들이 대부분입니다. 시작은 창대한데 나중에 미약해지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뉴저지 초대교회는 왜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시고 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큰 어려움 없이 이렇게 성장하게 하셨는가 궁금합니다.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 참으로 하나님께서 시작부터 지금까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린 듯 싶습니다. 때를 맞춰 하나님께서 영적 지도자를 세워주셨습니다. 1995년에 교회 창립한 지 10년째 될 때죠. 김용진 목사님이 지금 기억하시는 분들은 조용진 목사님은 이 신방의 달인이시다라고 알고 계십니다. 하루에도 수십 가정을 신방하시며 교회가 크게 부흥했습니다. 2006년도에 이재원 목사님 부임하셔서 이 행정의 또 달인으로서 교회 시스템을 잘 셋업해 주셨습니다. 2009년에 한규삼 목사님께서 말씀으로 교인을 훈련시켜 주시고 2017년에 이 7대 목사로 제가 왔습니다. 7대 목사는 뭐 해야 되는가? 7대는 맞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주신 이유가 있다면 이제 준비된 교회로서 건강한 교회로서 다음 세대에 우리보다 더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고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목회자가 왔다고 하여도 아무리 좋은 목사님이 있다고 하여도 따르는 자가 없다고 하면 소용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연기를 잘하는 배우가 있다고 하여도 팬이 없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운동을 잘하는 슈퍼스타라고 하여도 그것을 봐주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헌신과 희생과 순종이 있는 평신도들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 교회가 있다고 믿습니다. 눈물 흘리며 씨를 뿌렸기 때문에 기쁨의 단을 거둘다고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진 처음 그리고 지금까지 존재하는 이유를 꼽으라면 변하지 않고 오직 영혼 구원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나뿐 아니라 주위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고 이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요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배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보내심을 받는 이 사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란 배우는 사람입니다. 스승의 가르침에 배움이 있고 그 배움에 깨달음이 있고 깨달음의 실천이 있습니다. 사도는 아포스톨로스라고 그 의미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로서 훈련받고 이제 말씀으로 무장된 이런 삶에서 사도로서 보내심을 받는데 이 보내심은 어디로 보내시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예배가 없는, 복음이 없는 그곳을 향해 우리를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 능력은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교회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이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 그곳에 잠깐 있으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오래 있지는 못했습니다.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이제 바울이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되어서, 그러나 교회는 시작되었습니다. 그 교회에 가르침이 길지 않아서 그런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잘못 가르치는 자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바울이 이 재림에 대한 신학적인 또 성경적인 가르침을 잘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바울이 그 교회를 칭찬합니다. 디모데를 통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고 고린도에서 그들에게 서신을 쓰면서 이제 칭찬으로 고린도 후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시작합니다. 어떤 칭찬이었는가? 믿음이 자랐다는 것에 대한 칭찬을 3절에 합니다. 그리고 사랑이 풍성한 것에 대해 칭찬합니다. 그리고 박해와 핍박을 인내와 믿음으로 잘 이겨냈다라는 이것을 칭찬합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이방 도시였습니다. 헬레니즘과 이방 신들이 가득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가지고 믿음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박해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이것을 잘 극복하며 견디며 어려운 일을 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찬받을 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초대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참 신앙생활하기 힘든 이런 때에 힘든 일이라 하여도 하나님께 칭찬받는 이런 교회,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역사를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건물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참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많은 사람이 초대교회를 바라볼 때에 아, 그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야,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돼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선 우리의 본질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향한 푯대가 다른 곳으로 옮겨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갈 길이 이 다른 길로, 샛길로 삐져나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험해지고 교회를 향한 시선이 곱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방향은 벌써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교회 본질은요, 먼저 얘기했듯이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바는 서로 모여서 위로하고 그냥 서로 기뻐하고 재미있게 지내는 이것이 아니라 외로운 이민 삶에서 우리가 여기에서 서로 동포들이 만나서 서로 힘이 되는 이것도 있겠지만요, 근본적으로 우리의 본질은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우리의 본질이 변질될 수 있는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의 푯대, 이것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 나의 본질이 변질되지는 않았는가? 여러분과 오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저를 다음 세대에 우리의 믿음의 바톤을 넘겨주기 위해서 보내주셨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다음 세대의 영성, 그들의 믿음, 이것을 어떻게 바톤 터치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음 세대의 영성은요, 영혼 구원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나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나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내가 교회에서 멋지게 신앙생활하며 다른 사람 보기에 야, 참 저 사람 장로감이다, 아, 저 사람 신학교 갔으면 목사 되면 참 좋겠다라고 교인들에게 인정을 받는다 할지라도 가정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면요, 꽝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교회 지도자를 세울 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또 아버지로서 제대로 하는 사람을 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잠깐 몇 시간 동안 여기에서 감동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매일매일 접하면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저희 교육부 칭찬받을 만하죠? 우리 교육부에는 1,000명이 넘는 아이들이 기독교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부서마다 보면 부름받은 교육자들과 헌신적인 선생님들과 또 아주 시스템을 잘 갖추고 교회에서도 지원해주는 이런 참 또 이민교회에서 두 번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멋진 교육관을 졌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기보다는요, 우리의 자랑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여기에서 교육받는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이제 세상에 나가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제 세상에 나가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가 칭찬받느냐 꾸중 듣느냐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바람은 이것입니다. 우리 교육부를 통해 교육받은 우리 학생들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 없는 성공은 최고의 실패이다, 하나님과 함께 성공하는 것이 우리가 갈 길이다라는 이런 모토를 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이런 인물들이 되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민교회가요, 우리 교회처럼 이 시스템을 갖추지 않고 학생들이 많지 않고 뭐 교육관도 없고 선생님도 없고 한 것이 아닙니다. 이민교회 역사를 쭉 보면요, 기독교 교육은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요, 많은 교회에서 기독교 교육은 해왔는데 지금 2세, 3세들의 이 현 주소를 보면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사회인으로 살아가면서 80에서 90%가 교회를 떠난다고 합니다. 슬픈 일이죠. 그렇게 많이 투자하고 그렇게 많이 가르쳤는데 어디서 잘못된 것일까? 많은 이유를 꼽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중에 제일 큰 이유를 꼽으라면요, 가정에서, 부모님들에게서 신앙의 모습보다는 세상의 가치관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치관보다 세상의 가치관의 중요성을 자녀들에게 우리는 알게 모르게 계속 전했다는 것입니다. 자녀는요, 부모의 거룩을 보고 거룩함을 배웁니다. 부모의 헌신을 보며 헌신이 무엇인지 배웁니다. 부모의 청지기의 삶을 보며 나의 삶의 청지기의 삶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나의 영성은, 우리 자녀들의 영성은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가정에서 우리가 피부를 비벼대면서 그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과 가정사역은 함께 가야 합니다. 건강하고 거룩한 가정에서 건강하고 거룩한 자녀들이 양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부모님들은 계속 배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애 나면서 부모 클래스 든 사람들 몇 분이나 되십니까? 우리의 부모의 스킬은요, 어디서 배웠냐 하면 우리 부모님들이 하는 거 보고 그대로 배운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잘한 부모님들도 계시지만 잘 못한 점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좋은 것들도 대물림하지만 안 좋은 것들도 대물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배워야 돼요. 고쳐가야 돼요. 이 기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술자와 엉터리와 이 차이는 뭔가 하면요, 뭐가 망가졌을 때 기술자는 망가진 것을 고칠 줄 압니다. 그런데 이 엉터리는요, 멀쩡한 것을 손대갖고 망가뜨려 놓습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기술은 배워야 해요. 여러분 부모로서 그냥 나는 아이 다 키웠으니 이제 그만이 아니라 계속 배우세요. 내가 할아버지로서 뭘 해야 되는지 저도 요즘 할아버지로서 배우고 있습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좋은 할아버지인가? 어떤 할아버지가 참 우리 손주들에게 꼭 필요한 할아버지인가? 두 번째로 우리는요, 나의 영적 고울은요, 목표는 제자가 아니라 사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자에게 있어서 배움이 중요합니다. 잘 배워야 합니다. 많이 배워야 합니다. 제대로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배움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배움을 우리가 삶으로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념이 삶으로, 이념이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뉴저지 초대교회는 많은 훈련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초대 아카데미, 새가족 성경 공부, 또 1대1 동반자, 양육자반, 또 제자반 등등 많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초대교회에서 뭐 아유 배우려고 하는데 찬스가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쿼런틴 기간 동안에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계속 제자반들과 이 세미나들과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배우는 것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배우는 것은요, 내가 그냥 지식을 갖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쓰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리 많이 배워서 내가 많이 안다고 하여도 쓰지 못하면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오래오래 전 이야기인데 이태리에서 아주 뭐 언어에 능숙한 이런 사람이 뭐 수십 개 국어를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아 그냥 이래도 놔두는 것보다 가서 공부를 더 시켜야 해서 이 대학도 보내고 뭐 열심히 해서 이 그 더 배우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죽었대요. 이거 뭡니까? 배웠으면 써야죠. 써먹지 못하고 그냥 싸놨다가 다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자에서 사도로 보내심을 받은 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우리가 부흥 집회로 이번 달 말이죠.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우리가 선교적 교회 컨퍼런스를 하며 부흥회 집회를 갖게 되는데 이 부흥회의 그 주제가 이것입니다. 본질로 돌아가는 교회가 되자, 선교적 교회가 되자. 이 본질은 뭡니까? 본질은요, 영혼 구원이라고 하면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요, 우리는 나가야 돼요. 이 안에서 영혼 구원하는 이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할 대상자가 있는 그곳으로 우리가 보내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곳이 나의 가정이 될 수 있고, 나의 직장이 될 수 있고, 나의 사업체가 될 수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현대교회 결점을 꼽으라면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참 잘하는데 교회 밖에서는 잘 못해요. 교회 안에서는 진품인데 교회 밖에서는 짝퉁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너무 나타나는데 세상에서는 아무도 몰라요. 내가 그리스도의 자녀인지 세상 사람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왕에 대한 기대가 있잖아요. 제사장에 대한 기대가 있잖아요. 보통 사람과 다릅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세상에 들어가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자기들은 다 해도 괜찮아도 왕 같은 제사장들이 그 짓 하면 왕이 왜 저래? 제사장이 왜 저래? 이릅니다. 저는 목사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기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해도 괜찮아도 나 하면 괜찮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마트 갈 때도 신경이 쓰여요. 그냥 더운 날 반바지 입고 가면 좋을 텐데 아내가 못 가게 해요. 당신 그러고 우리마트 가려면 가지 말라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당신 목사지 않냐고. 나는 괜찮은데 당신 괜찮아도 다른 사람이 시험 들 수 있다고. 그 멋진 다리를 한번 보면은 시험 들 수 있으니까 안 된다고. 기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보냄받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기대를 해요. 저 사람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는데 한번 어떡하나 보자. 우리의 정체성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내 이름을 망령태에 일컫는 이것은요, 우리가 굉장히 기분 나빠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는 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 수 있다는 것 기억하셔야 합니다.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더욱더 어두워져가고 힘들어져가고 맛을 잃고 썩어져가는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요, 소금은 소금통을 떠나야 합니다. 떠나는 것뿐만 아니라 어디에 가서 붙으면요, 거기에서 소금은 녹아야 썩는 것을 방지하고 녹아야 맛을 냅니다. 빛은요, 타서 없어져야 빛을 발하고 따뜻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선사합니다. 우리 자신이 헌신하고 희생하고 이러면서 쉬운 일만 찾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의 일을 멋지게 보일 수 있다면 그 일을 우리가 도맡아서 하는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은요, 전 손해봐도 괜찮아요. 아니, 손해보는 것이 당연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나는 축복의 근원의 삶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로, 건강한 선교적 교회는 지속적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북미, 미국과 캐나다의 한인교회 수가 한 3,500에서 4,000교회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구, 한인 인구가 21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교회를 나간다고 하면 한 교회에 525명 정도 출석해야 합니다. 그런데 500명 넘는 교회는 이민교회로서 대형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이 북미주만 해도요, 믿는 사람들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다음 세대를 바라보지 않고 지금 우리 세대를 바라봐도 그렇고, 다음 세대는 더 심합니다. 8, 90%가 교회를 떠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교회는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점점 커져서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 교회 목적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아이를 자꾸 낳아야 돼요. 자꾸 교회를 세워야 돼요. 필요한 곳에 교회를 세워야 돼요. 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고 하면요,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한다고 하면 교회는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토론토 미랄교회라고 저희 교회 블레셋 컨퍼런스에 오셨던 그 노성환 목사님 교회는요, 벌써 두 번째 이 분립개척을 했습니다. 부목사님들과 함께 가실 분 200명을 정해서 내보내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두 번째 벌써 했습니다.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교회가 많으니 더 이상 필요 없는 게 아니라 건강한 교회를 필요로 하는 이런 때입니다. 우리 교회도 맨하탄에 개척한 교회가 있습니다. 뉴 프론티어 교회라고 류인현 목사님이 지금 담임하고 계시죠. 저희 교회 부목사님이셨다가 그곳에서 이제 저희가 개척해서 독립적으로 할 수 있게 해줘서 지금 한 800명 정도가 그 맨하탄에서 모이고 있습니다. 그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나 한 번 하고 아, 우리가 할 일 했으니 끝났다가 아니라 계속 우리는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하나이 낳았다고 우리 하나이 잘 키워서 그냥 좋다, 이것이 아니라 제가 많이 나보니까요, 많이가 좋더라고요. 시끌시끌하고 아이들이 하나하나씩 떠나가니까 좀 슬퍼요. 그래서 능력바 되면은 좀 더 아이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제는 뭐 나이도 있고 해서 아내가 그만하라고. 35살이면요, 우리 초대교회는 지금 한참 애날 때입니다. 열심히 애날 때예요. 동부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이라면 어느 곳이라도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2세들의 인구가 미국에 굉장히 많습니다. 동부에 왔더니요, 2세, 3세들 중에 굉장히 여기서 태어난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서부는 그래도 한국에서 이민 오신 분들이 많은데 여기는 여기서 태어난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미국 교회 가도 충분히 다 이해하고 거기에 들어가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데 안 가더라고요. 이상해요. 그런데 제가 연구한 바, 이 로저 니시오카라고 미국 장로교회 그 이제 교회를 연구하는 분인데 일본 분인데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2세, 니세이라 그러죠. 니세이는 자기의 뿌리와 문화를 부끄러워한대요. 그래서 어디 가서 내가 일본 사람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기보다는 부끄럽게 여긴대요. 자꾸 도망간대요. 근데 3세에 가서는요, 뿌리를 찾는데요. 이상하다 그러더라고요. 3세들은 엄마,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 뿌리를 묻는데요. 보니까 한인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거의 3세잖아요. 뭐 1.8세 정도 되는데 거의 3세인데요. 우리 아이들이 한국 음식을 항상 찾아요. 미국 음식 먹어도 충분히 좋아할 그런 아이들인데 한국 음식을 찾아요. 이 mother tongue이라 그러죠. 이 어머니의 이 입맛. 이것, 이것을 중요시 여기고 또 한국 음악도 듣고 한국에 대한 것을 많이 그리워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이 2세, 3세 되면서 미국 교회 충분히 갈 수도 있는데 한국 교회를 찾더라고요. 2세들 모인 곳을 찾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2세 교회가 이 북미주에 진짜로 손꼽을 정도입니다. 너무 없어요. 가끔 부모님들이 묻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이가 이제 뭐 보스턴으로 가는데, 필라델피아로 가는데, 어디로 가는데 그곳에 좋은 교회 좀 소개해 주세요. 이색 교회, 한국말 못하니까. 없어요. 여러분, 이색 교회도 우리 모세익과 함께 계속 세워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보스턴에도 필요하고요. 우리 럿걸스에도 필요하고, 필라델피아도 필요하고, 참 필요한 곳에 세워지는 이런 교회. 선교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지의 교회가 세워질 때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아왔습니다. 박남훈 선교사님, 저희 형님이십니다. 지금 페루 쿠스코 옆에 와싸우라는 동네에서 이제 사역을 하시는데 거기에 교회를 세우고 새생명교회라고 개척하셔서 그곳은 이 무당촌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페루에서 내려오는 무당들은 그 촌에서 태어나서 훈련받아서 이제 파송되는 이런 이 무당촌이었는데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지금 무당들이 예수 믿고 있습니다. 주님께로 돌아오고 있어요.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 현지 목사님을 세우고 하임의 목사님이라고 젊은 목사님인데 지금 페루가 코비드 때문에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영상으로 드리는데 이분이 너무나 아주 창의적으로 만들어서 열심히 그렇게 하고 있다고 소식을 듣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일에 함께 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한 몫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이요, 참 우리가 칭찬받고 자랑할 만한 이런 일일 줄 믿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슬픈 소식을 접했습니다. 저희 교회와 이 페루 나우닐리아, 이 고산지대죠. 뭐 거의 5,000피트, 5,000m 되는, 5,000m 정도 되는 숨쉬기 힘든 그곳에 저희 교회가 항상 여름마다 그 단기 선교를 보냈는데 함께 사역에 동역하시던 이 홀리오 세사르 목사님이 코로나에 걸려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끝까지 왜 코로나에 걸렸냐, 가족들이 위험하니까 나가지 말라고 하는데 굶주린 주민들에게 음식 나눠주기 위해서 나가서 사역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말 그대로 죽기까지 충성하신 분이십니다. 이제 이분에게서 이 바톤을 받아서 누군가는 이 사역을 해야겠는데 누가 하겠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영화 한 편을 다시 봤습니다. 1989년도에 상영된 이 글로리라는 영화입니다. 영광의 깃발이라고 한국말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영화를 봤습니다. 남북전쟁 당시에 실존했던 흑인 부대 54연대와 이 부대에 참전한 포트 와그너 요새 전투를 바탕으로 한 이런 영화입니다. 뭐 댄젤 워싱턴도 나오고 모건 프리드맨도 나오고 유명한 배우들 많이 나오는데 볼만한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흑인 부대를 별로 인정해 주지도 않고 뭐 전쟁에 참여하는 것도 그냥 옆에서 심부름만 시키는 이런 일만 하다가 한번 큰 이제 전투에서 승리를 하는 그것에 인정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 연대를 연대장이었던 로버트 셔라는 이런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포트 와그너를 앞에 두고 그걸 점령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아무도 선봉에 서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완전 자살 행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앞에 서기를 원치 않는데 이제 54연대 흑인 부대와 이 백인 장교가 우리가 앞에 서겠다고 합니다. 자살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가겠다고 합니다. 아무도 가지 않지만 우리가 앞에 서겠다고 합니다. 전날 밤에 흑인들 모여서 같이 뭐 그 흑인 연가를 부르면서 참 서로들 우리가 죽어도 용감하게 죽고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를 생각할 때에 그냥 우리가 늙어 쓰러져 죽은 것이 아니라 서서 싸우다 자유를 위해서 싸우다 죽었다 하면서 서로 이제 간증하며 이야기를 하며 그 다음날 일어나서 이제 다 준비가 되었습니다. 모두들 준비하고 갈 준비를 했는데 이제 셔 연대장이 나와서 쳐다보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미국 성조기를 든 군인을 지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If this man should fall, who will lift the flag and carry on? 이 사람이 이 깃발을 들고 앞장서 가다가 넘어지면, 총을 맞으면 누가 이 깃발을 들고 갈 것이냐? 이 사람이 쓰러지면 그 다음 깃발을 들 사람이 누구냐 묻습니다. 그때 토마스라는 이 군인이 내가 I will 그러고 나옵니다. 이 토마스는요, 연대장 셔와 함께 자라난 사람입니다. 노예의 아들이지만 그 집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책 읽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지적인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전쟁하려고 군인으로 나오긴 했는데 이 훈련에서도 뒤떨어지고 전쟁에 나가서 사람도 못 죽이고 막 그러니까 이 도움이 되기보다는 이 방해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군인이요, 자기가 사람을 그렇게 많이 내가 적군을 쏘지는 못하고 그러지 못할지라도 할 수 있다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깃발을 들고 가던 사람이 넘어지면요, 여러분 깃발 들고 가면 제일 먼저 쏩니다. 내가 들고 가겠다라고 합니다. 자기가 할 일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안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 하나님께서 이제 주의 교회를 복음을 위해 푯대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다 이 사람의 사역이 끝나면, 이 사람의 책임이 끝나면 지금 홀리오 세살 목사님처럼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그 다음에 누가 깃발을 들고 갈 것인가? 누가 바톤 터치 할 것인가? 오늘도 묻고 계십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Whom shall I send? 누구를 보내야 될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Here I am, send me. 내가 여기 있으니까 다른 데 보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가겠습니다. 초대교회 35년 동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예수님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선배들이 하나님 품으로 가고 이제는 뭐 모든 사역에서 일들을 내려놨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 안의 사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할 일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나를 사용하소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내가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힘도 없고 하지만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이 우리의 신분이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청지기로서 살아야 하는 이 책임이 있기에 세상에서 귀히 쓰는 물질을 성별하여 주인이신 주님께 바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으로 우리의 삶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이런 물질적인 축복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드린 가정, 감사 헌금을 드린 가정, 또 주일 헌금을 드린 가정, 주님 이 가정들을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사 항상 떡반죽이 마르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삶이 어려워 드리지 못한 가정이 있다고 하면 여호와 이레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어려운 가운데 공급하셨다라는 간증이 저들의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우리를 매일 인도하심이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